World News.
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2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인 6명과 기관 10곳을 제재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주로 제3국에서 활동하거나 운영되던 개인과 기관들로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나미비아, 싱가포르 기업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북한과의 에너지 거래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하고 또한 대북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거나 이들이 미국의 해외 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국적별로는 러시아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북한 국적자가 각각 1명씩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기관은 중국을 중심으로 운영된 곳이 5곳, 이어 나미비아와 싱가포르 각각 2곳, 러시아가 1곳이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지원하는 자들을 목표로 삼고 이들을 미국의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서로 상대방이 핵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대화를 향한 길도 여전히 하나의 방안으로 열려 있다며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막는 것을 단념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조영철 참사관은 북한이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대륙간 로켓을 개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2일 아프가니스탄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추가로 파병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예고 없이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이 문제를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과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러 언론 매체는 정부 권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4천 명 추가 파병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인 2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프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미 서남부 애리조나주의 멕시코 접경 지역 인근의 국경 경비 시설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관 국경 경비국 시설을 방문해 경비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장비를 둘러보고 현지 당국자들로부터 비공개 브리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애리조나 피닉스시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개최하는 선거운동 방식의 집회에 대통령 지지자뿐 아니라 반대자들이 대규모로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라카에서 미군 주도 동맹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적어도 4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21일 실시된 공습으로 어린이 19명, 여성 12명을 포함해 4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쿠르드 아랍연합 시리아 민주군이 라카 탈환작전을 시작한 이래 하루에 사망한 민간인 숫자로는 최고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난주 발생한 치명적인 승합차 공격에 연루된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20일 법원에 출두해 자신들이 폭발물을 이용한 훨씬 큰 규모의 공격을 계획했었다고 밝혔다고 법원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승합차 공격 하루 전날 바르셀로나 서남부에서 발생한 폭발로 부상한 뒤 체포된 모하메드 훌리 쉐말은 이날 법원에 출두한 4명의 용의자 가운데 첫 번째 진술에 나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국자들은 12명의 남자들로 구성된 테러 조직이 공격의 배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도움을 준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과 기관 등을 대거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존 하이텐 미 전략사령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미군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을 방문한 에드워드 마키 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북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양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낮 최고 28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서해 북부는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도움을 준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과 기관 등을 대거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제재 기업 두 곳에 대한 자산 몰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2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인 6명과 기관 10곳을 제재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주로 제3국에서 활동하거나 운영되던 개인과 기관들로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나미비아, 싱가포르 기업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북한과의 에너지 거래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하고 또 대북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거나 이들이 미국과 해외 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국적별로는 러시아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북한 국적자가 각각 1명씩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기관은 중국을 중심으로 운영된 곳이 5곳, 이어 나미비아와 싱가포르 각각 2곳, 러시아가 1곳이었습니다. 스티븐 무느신 미 재무부 장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지원하는 자들을 목표로 삼고 이들을 미국의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그 외 다른 곳에 있는 개인과 회사들이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지역 불안정에 사용되는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주목되는 제재 대상은 단둥 즈청 금속회사와 이 회사의 운영자 치우펑입니다. 재무부는 철과 석탄 등을 수출입하는 단둥 즈청이 북한 고려 신용개발은행 등 다수의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 기관 등과 거래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지난달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 10곳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단둥 즈청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단둥 주청은 북한산 석탄 수입으로 지난해에만 연 매출 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 재무부는 지후 인터내셔널 홀딩 회사와 단둥 티안푸 무역회사 등 또 다른 중국계 기업도 북한과 석탄을 거래하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혹은 노동당에 혜택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 러시아인 3명과 두 개의 싱가포르 소재 회사를 제재한 점도 이번 조치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자 미카일 피스클린은 싱가포르의 트랜스 애틀랜틱을 통해 북한의 대성 신용개발은행과 석유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트랜스 애틀랜틱은 싱가포르의 벨머르 매니지먼트와 함께 직접 석유를 구입해 이를 북한으로 운반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싱가포르 회사들과 여기에 연루된 러시아 국적자를 모두 제재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출신 탈북자인 리정호 씨는 지난 6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러시아 원유 수입에 싱가포르 회사들이 오랫동안 관여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선 북한의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건설 기술 서비스사와 중국의 모 기업을 둔 나미비아의 칭다오 건설 등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무부는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가 나미비아 정부로부터 4개의 건설 수주를 받은 뒤 이를 칭다오 건설로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의 노동자와 건설 자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조치로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또 미국 기업과 미국인,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역시 이들 제재 대상자들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한편 미 연방검찰은 이날 벨머르 매니지먼트와 지청 금속회사에 대한 자산 몰수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 연방법원에 벨머르 매니지먼트와 지청의 자산 각각 699만 달러와 408만 달러를 압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관련된 자금 몰수 규모로는 역대 가장 큰 액수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군 수뇌부 3명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강력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미군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 전략사령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22일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 세미얼 그립스 미 미사일 방어청장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이튼 사령관을 비롯한 이들 미군 수뇌부 3명은 지난 21일 시작한 미한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 참관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포함한 전략 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담당하는 미군 핵심 인물입니다. 태평양 작전 지역을 관할하는 해리스 사령관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지휘하고 그리브스 청장은 미사일 방어 전력 증원에 관여합니다. 유사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이들 3명의 미군 수뇌부가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도 또 한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미국이 지역 방어를 못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은 언제든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리스 사령관은 현재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외교적 해결 방안과 함께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미국은 군사력으로 외교력을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도 참석해 군사 연습을 통해 모든 방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미한연합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아울러 북한의 위협은 치명적이지만 미국이 대응하면 북한도 큰 손해를 볼 것이라며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수단으로 상황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미군 수뇌부는 경북 성주를 방문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를 둘러봤습니다. 이들의 사드 기지 방문은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포함한 사드의 완전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발사대 4기의 성주기지 임시 배치를 추진 중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민 설득을 거쳐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고 약 70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사드의 최종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군 당국은 공식 담화를 내고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훈련에 대해 보복과 징벌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세 악화는 북한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한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 개시의 즈음에 북한의 비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장본인은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UFG 연습은 미한동맹 차원의 연례적, 방어적 지휘소 연습으로 훈련 계획이 이미 북측에 통보됐고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참관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연합훈련으로 인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영내 긴장을 조성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것은 전략 도발과 함께 위협적 언사를 일삼는 북한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2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가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 UFG 연습, 미군 수뇌부 잇단 방안 등에 대한 반발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반발 수위에 대해 이달 초부터 정부 성명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그리고 전략군 대변인 성명 등에 이어나온 연장선에 있어 이번 담화만을 놓고 단순하게 보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은 이에 앞서 22일 담화를 내고 미한연합 UFG 연습과 관련해 미국이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적 도발을 걸어왔다며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담화는 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첨예해진 현 상황에서 한국의 집결한 무력이 실전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담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특히 이번 UFG 연습을 맞아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과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 세미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 방어청장 등 미군 수뇌부가 잇따라 방한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태의 엄중성을 더욱 배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시작된 올해 UFG 연습에 대해 북한이 공식 기구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해 1994년 설치된 군사기구로 지난해에도 UFG 종료일에 맞춰 연습을 맹비난하는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담화의 주체와 내용으로 볼 때 예년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 명분을 보다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발 수위를 조절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도발이나 명분, 그 뭐 괌타격이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어떤 을지훈련이나 맞대응 차원에서 군사행동이 될 수 있겠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낮은 차원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려감으로써 자신들의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려는, 도발 명분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고요.
반면 북한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징후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이번 UFG 연습에 참가하는 군 병력을 지난해보다 축소했고 전략자산도 출동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북한도 숨 고르기를 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듯한 미 국무부의 최근 언급이 북한에게 모종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UFG 시작할 때마다 북한의 반응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흔히 말하는 8월 위기설이 이제 UFG를 잘 고비로 해서 넘기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뭐 그걸 많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헤더 노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아직 멀었다면서도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영내 안정을 흔드는 행동을 중단하는 게 선의를 보이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한 당국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공격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연습이 방어 훈련일 뿐 아니라 해마다 절반 가까이 바뀌는 주한미군 지휘관과 참모들의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북한을 핵 선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려 북침 전쟁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미한 합동군사연습을 공격 연습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은 이제 연례 행사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당국은 이런 북한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동떨어진 체제 선전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해왔습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0일 기자들에게 북한 정권이 여론용으로 어떤 말을 하든 합동군사연습이 전적으로 방어적 성격이라는 것을 북한 정권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exercise for the defense of Korea. It's a combined exercise.
합동군사연습은 전년 연습에서 발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몇 달 전부터 계획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여러 기동병력을 직접 투입하는 실전 훈련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정해 시나리오별로 빠르게 대응하는 지휘 통제 방식에 집중한 훈련입니다. 게다가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물론 언론과 민간단체에도 연습 상황을 공개하기 때문에 핵 선제 북침 공격용이란 북한 정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미군 당국은 설명합니다. 미군 지휘관들과 전문가들은 특히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미한 합동군사 연습은 한국에 새롭게 배치되는 미군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군 특전사령관을 지낸 전인범 미 존스 허킨스대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방문교수는 21일 VOA에 주한미군 병력이 1년에 절반 이상 교체되기 때문에 새로운 적응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이 1년에 50% 이상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의 업무라든지 자기의 직책에서 해야 될 일을 종합적으로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연습이에요.
특히 지휘 통제를 담당하는 고위급 장교들은 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자신이 체득해온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바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란 겁니다. 일본 전략연구포럼의 군사분석가인 그랜트 뉴섬 선임연구원은 VOA에 합동군사연습은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 연습이 아니라 전쟁에 대비해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능력을 개선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re talking about here, of course, is warfare. It's not practicing for a parade.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엔 미군 17,500명이 참가해 지난해 참가 병력 2만 5천 명보다 7,500명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군 사령부 작전참모차장으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의 전신인 을지 포커스 렌즈를 직접 담당했던 전인범 전 사령관은 병력 규모 감소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참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7천 명 줄고 늘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참가하는 부서가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이런 거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인원이라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It is a computer-generated exercise. 항공모함이 이게 뭐 두 개고냐 세 개고냐 아무 의미 없어요. 컴퓨터상으로 10개 보내면 돼요.
전인범 전 사령관은 북한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선제 공격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둑이 재발저리는 격이라며 북한 정권이 확인을 위해 연습 참관을 요청한다면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앞서 20일 병력 축소는 연습의 목적 달성과 지휘 통제 때문이지 북한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유엔군 사령부가 1954년부터 실시한 포커스 렌즈와 한국이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시작한 을지 연습을 합한 겁니다. 미얀 당국은 지난 1976년 두 연습을 통합한 뒤 2008년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31일까지 계속되는 이 연습은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관하고 있고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해마다 북한군의 연습 일정과 내용이 비도발적인 성격임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에드워드 마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22일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북핵 문제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 북한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워드 마키 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초당파 상하원 의원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한 마키 미 상원의원은 22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We must acknowledge that a preventive war would not solve this problem and it would make matters much, much worse. Second,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must remain indivisible and ready to respond to aggression with overwhelming force.
마키 상원 의원은 선제 타격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합해서 침략에는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키 상원의원은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는 경제 보복을 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원유 공급을 계속함으로써 국제 제재에 맞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hat starts with getting China to cut off the flow of oil to North Korea. That is the one sure way to have a decisive impact on North Korea's decision making.
마키 상원의원은 중국이 북한의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상원의원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는 조율된 두 가지 방안으로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직접 협상을 이끌고 한국 정부는 사회 문화 교류와 남북 관계에 대한 직접 협상을 이끄는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방문단의 한 사람인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은 하루 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하고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마키 상원의원은 이번 동북아시아 순방 이후 미국에 돌아가면 북한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대북 제재망을 우회해 북한과 거래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 의회 방문단은 미군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를 거쳐 일본과 한국, 중국 순으로 동북아 3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마키 상원의원을 비롯해 제프 머클리 그리고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과 캐롤라인 멜로니, 앤 와그너 하원의원 등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의원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일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대피소를 만들려는 사람이 늘고 있고 최근에는 긴급 미사일 경보 시스템 가동 훈련도 대규모로 실시됐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20일 일본 내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개인 대피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아틀라스 서바이벌 쉘터스라는 방사능 낙진 대피소 제작 업체가 최근 일본으로부터 받는 주문이 급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7월 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주문 물량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 회사가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해 일본에 새롭게 사무소도 내고 텍사스에는 일본 수출용 제품만 제작하는 전담 공장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사가 제작하는 소규모 대피소는 개인주택의 지하실에 설치하는데 운송과 설치 비용까지 합쳐서 가장 저렴한 것은 미화 3만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탈출할 수 있는 통로와 방사능 오염 제거 방이 딸린 대피소는 미화 6만 달러, 6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목욕실과 부엌까지 딸린 대피소는 1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처럼 높은 대피소 가격에도 지난 7월 이후 일본에서 30건의 주문을 받았다고 이 회사는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가디언 신문도 일본 내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대피소를 갖추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이 신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크게 주목받은 올해 대피소 건축 의뢰가 많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업체는 5월과 6월 사이에만 지난해 전체 주문의 2배가 넘는 12건의 주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공기 정화기와 방독면을 찾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아키타현, 6월에는 후쿠오카현과 야마구치현, 야마가타현, 니가타현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달 18일에는 북한이 괌을 향해 발사를 위협한 탄도미사일의 궤도 아래에 있는 도토리, 오카야마, 가가와 등 9개 현에서 긴급 미사일 경보 시스템 J-Alert 가동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훈련은 일본 정부가 지자체에 이것은 J-Alert 시험입니다. 시험을 마칩니다. 라는 전문을 보내면 해당 지역의 거리 곳곳에 설치된 확성기나 TV, 휴대전화를 통해 같은 내용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유사시를 대비해 구축한 J-Alert은 사람의 개입 없이 내용이 자동 전파되는 시스템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일본 내 47개 지자체 위기관리 담당자들에게 J-Alert 운용 방법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자위대의 대응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의 기동 전개 훈련을 이달 중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오는 25일과 27일 실시되는 이 훈련은 해당 부대가 발사대를 설치하고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위대는 지난 6월에도 4개 지역에서 요격미사일 전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다음 달 6일부터 이틀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양자회담을 가졌던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음 달 중순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유엔 총회 개막식은 19일로 예정돼 있고 유엔 총회 기간 주요국 정상과 다자 양자 정상회담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소유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100여 대가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남한 측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청산 작업에 나선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개성공단의 한 업체 주차장을 찍은 위성사진에 트럭으로 보이는 차량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이곳은 의류업체인 신원 에벤에셀 공장 주차장으로 지난해 2월 공단 폐쇄 이후부터 차량 100여 대가 주차돼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VOA가 지난 6월 16일 이 지역을 찍은 디지털 글로브의 위성사진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트럭 한 대만 남긴 채 모든 차량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VOA는 여러 위성사진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3월과 9월, 10월, 12월 이들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파악해왔습니다. 사라진 차량들은 개성공단 내 여러 업체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공단 폐쇄 직후 다른 곳보다 주차 공간이 넓은 이곳 부지로 옮겨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다른 업체 주차장들에는 이전과 달리 단 한 대의 차량도 포착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개성공단 내 다른 업체 부지도 살펴봤지만 사라진 100여 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 차량이 한꺼번에 개성공단 바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해 BOA에 업체별로 남겨진 차량이 북한 측이 아닌 각 회사가 소유한 차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BOA는 개성공단 내 버스 차고지에 세워졌던 버스 일부가 없어진 사실과 함께 개성 시내에서 버스 3, 4대를 포착해 공개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승용차와 트럭 등이 대거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이 남한 측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청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자 곧바로 한국 측 인원에 추방을 통보했고 한 달 뒤에는 한국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1년 넘게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중 지난 6월을 전후로 차량과 버스들을 대거 이동시킨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BOA에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지난해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상원에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입주기업 차량 100여 대가 사라졌다는 BOA 방송 보도와 관련해 개성공단 차량이나 물건은 한국 측 소유이기 때문에 무단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BOA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자산에 대해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개성공단 운영이나 관리는 남북 간 합의로 이뤄진다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최초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대응해 유럽인 교수를 급히 충원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강좌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평양과기대는 올해 가을 학기 학부 수업을 위해 유럽 국적의 교수를 긴급히 충원하고 있다고 이 대학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미국인 교수진이 방북할 수 없게 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평양과기대의 미국인 교수들은 미 국무부의 새 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 방북 특별 승인을 신청했지만 21일 현재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방북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과기대는 학부 일부 수업의 경우 인터넷 강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평양과기대는 전체 외국인 교수와 직원, 가족 등 130여 명 가운데 미국 국적이 6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인 25명, 영국인 10명, 캐나다인 9명 등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과기대는 또 올 가을 학기 의학대학 수업은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양과기대의 의학대학 관계자는 앞서 BOA에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교수진의 방북이 사실상 어려워져 의학대학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가을 학기 학부 수업은 유럽이나 중국 국적 외국인 교수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진행되며 의학대학 수업은 사실상 모두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학 전문 대학 수업 가운데 치과 관련 수업만 외국인 교수들에 의해 실습 위주로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과기대 미국인 교수진의 방북 허가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2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무부는 연방 규정에 명시된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한 차례 북한을 여행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평양과기대와 지난 수년간 활발히 소통해왔다며 하지만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데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이를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조치에서 북한에 여행을 가고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기 위한 미국 여권은 특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효로 선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9월 1일 발효됩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40대 탈북 남성 조셉 한 씨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조셉 한 씨는 지난 1999년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 탈북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의 손엔 책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몇 개 해서 중국에서 좀 이렇게 과외해서 좀 돈 벌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가면 아예 못 나오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왔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그냥 다 저한테 서적 외문 서적 많아요. 러시아문으로 된 것도 있고 영문으로 된 것도 있고 중국어로 된 것도 일본어 된 거 이런 책들 갖고.
중학교 때부터 원서 문제집으로 공부했다는 조세판 씨. 빛바랜 오래된 러시아 책이 그의 연구실 책장 한켠에 꽂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책이 북한에서 가지고 오신 책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중국에 있으면서 물리학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사람이. 되새기만 들어서 공부하던 책인데 근데 실제로 러시아 과학자들이 연구소에서 연구하다가 생긴 문제들도 많이 추가해서 넣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1988년에 발간된 작지만 제법 두꺼운 러시아 물리 문제집 곳곳에 조셉 씨가 공부한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는 러시아에서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수리탄을 그 반탄크 수리탄을 만들었거든요. 만드는데 그때 그 충격파가 어떻게 해서 그 중폭돼서
이 노트는
제가 그때 북에서 공부하던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러시아어와 일본어, 중국어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조셉 씨는 당시 북한에 외국 서적 밀수가 금지됐었지만 위험을 감수하며 책을 구해 공부했습니다.
지금 불법이거든요. 북한에서 잡히면 정치범수용소 보내죠. 그건 관리소 가요.
근데 그런 책은 어떻게 알고 구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그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친척이란 화교들이라든가 그다음 조총련 친척 그 사람들한테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둘락날락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친하게 해서 뭐 주고서 이렇게 뭐 북한에서 비싼 것들 이렇게 주고서 그래서 북에서는 그게 이렇게 모든 책들이 북한에도 외문 도서가 있어요. 러시아 문 도서가 많거든요. 영문은 없고 근데 거기에 도장 같은 게 있어요. 도장 이게 딱 도장 국가 검열 도장에 딱 찍혀야 되는 모든 책에 그 도장이 없으면 이게 불법으로 구입한 거라고서 잡혀가요. 불시 검색하거든요. 그 집 뚝뚝 두드려서 그 도서들이 있어서 조금 곤란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근데 저희 아빠가 그때 담배를 이렇게 내물러 얹어서 살았거든요. 한번
불시 도서 검문 때에도 그리고 탈북할 때에도 들고 나왔던 러시아 물리 문제집은 조셉 씨에게 책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조셉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김일성 사망 후 식량 배급도 끊기고 안 그래도 허약했던 조셉 씨는 전염병인 파라티푸스에 걸려 수개월간 학교를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1고등 중학교는 조셉 씨를 리과대학에 입학시켰습니다.
네, 저는 로켓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전공이 유체역학, 유체 및 플라즈마. 그런데 거기에 로켓에 들어가는 이 연료, 연료를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거거든요.
조셉 씨는 북한에서 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당시 많지 않았지만 위험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영변 핵물리대학에
됐대. 아, 그 영변 핵물리대학에 가면은
핵 연구에 들어가는 게죠.
그걸 아니까.
네, 그러니까 방사선에 비폭돼서 위험할 수 있다니까 일부 학생들이 많이 기피해요 거기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유명한 과학자들은 그렇게 방사선이 노출되는 데서 그런 데서 일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도 귀한 자원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호하는데 근데 문제는 조금 그러니까 학자들도 레벨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아래급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이런 비폭당해서 엄청 위험하죠. 위험하고서 막 오래 못 살고 그래서 막 병 나서 돌아가시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박사님은
조셉 씨는 로켓에 들어가는 연료에 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나 고민은 없었습니다.
유가대학에서 미사일 팔아서 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쌀을 식량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럼 좀 전망이 좋은 학과였네요.
좋은 대학이죠 원래는. 가면 대부분 졸업하고 뭐 무력부 가고 군대 가고 그 다음에 국가보위부 가고 다 그런 데로 가고 군수 쪽으로 가서 되게 좋은 데거든요. 근데 졸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생활이 안 돼서요.
그러나 과학자가 되기 위해 더 넓은 학문을 탐구하려던 조셉 씨를 포함한 학생들은 북한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점점 꿈을 잃어갔다고 조셉 씨는 말합니다.
구호부터 뭔가 과학에는 국경이 있지만 우리 조선의 과학자들은 사회주의 조국이 있다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사상이 변할까 봐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이 사상이 변할까 그 조국 생활을 엄청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5시에 기상하고 그래서 또 김일성 노작 외우기 하고 못 살게 굴고 잠도 못 자게 자고 밤에는 또 막 12시 전에 못 자요. 아침엔 4시 막 이러고 매일 그래요. 쉬는 날에는 뭐 할 일이 없을까 막 해치를 그때 3개월 동안에 해치를 이 벽 해치를 세 번인가 했어요.
해치.
예, 벽 해치.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 시간이 남아서 하면 뭐 다른 생각 잡생각을 한다고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막
원래는 그러지 않았던 학교였는데 당시 어지러운 국민 정서를 죄기 위해 북한 당국은 청년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각종 노동과업 달성에 동원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업 생활을 강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공부를 학문을 좀 펼치고자
했는데 그게 너무 그게 심하니까 공부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졸리고 수업 시간에 졸리니까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학 가서는. 그래서 하여간
실망을 많이 하셨겠네요.
예, 그렇죠. 제가 이거 대학에 오면 그때도 리서치를 하고 뭔가를 좀 보람된 걸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냥 내려왔죠. 내려와서 시골에 와서 그래서 또 더 어려워져서 그때 식량 사정이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식량을 집에서 가져와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가난해서 식량을 집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제가 식량을 가져가서
집에서 학교로 식량을 가져와야 했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13명이 자요.
유만한 방에?
예, 13명, 14명 막 그렇게 자 그때 당시 열악했어요. 열악하고 거기서 뭐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샤워 같은 거 꿈도 못 꾸고 세수도 막 어떤 물이 안 못하고 그때 접고 내려가니까 그때 강좌장 선생님이 있거든. 그것도 물리 강좌장 거기도 우리가 조국이 계속 이럴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좀 참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장 먹을 거 없는데 그래서 그냥 나갔거든. 나가서
그러나 조셉 씨는 짐을 꾸려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있었지만 열악한 현실을 버텨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배고팠으니까 저도 그 식량 구입 돌아다녔죠. 열차 타고서 그렇게 돌아다녔죠. 막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단련대 보내야 한다고. 무직장 북한에 노동 단련대라는 데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거기 단체장이나 아니면 안전부에서 배고프다 앉으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두가 굶주림에 지쳤고 메마른 인정에도 지쳐갔습니다. 조셉 씨는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조셉 씨는 중국에서 과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리학, 수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나무를 베고 동물을 키우며 숨어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조셉 씨는 기독교 단체를 만나게 됐고 2년 동안 그곳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북한의 과학자로 성공하고 싶었던 조셉 한 씨. 돌아보니 조셉 씨는 손에서 책을 놔본 적이 없습니다. 9살에 과학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대학에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리고 22살에 탈북했을 때도 그랬고 26살에 한국에 입국해 핵물리를 공부하고 미국 텍사스에서 연구원으로 살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조셉 씨의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국 내 탈북자 1호 박사 조셉 한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조셉 씨의 네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재국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대부분 지역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28도. 남포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8도. 신의주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28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27도. 중강 아침에는 20도, 낮엔 26도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26도입니다. 황해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27도. 용현 아침에는 22도, 낮 최고 29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22도, 낮 최고 28도. 사리원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8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29도. 풍산 아침에는 15도, 낮 최고 24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21도, 낮 최고 28도. 운기 아침 기온 21도, 낮 최고 27도. 삼지연 아침 기온 14도, 낮 최고 21도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리고 서해 북부는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한국기상청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8월 23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재무부사나 해외 자산 통제국은 2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인 6명과 기관 10곳을 제재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주로 제3국에서 활동하거나 운영되던 개인과 기관들로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나미비아, 싱가포르 기업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북한과의 에너지 거래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하고 또한 대북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거나 이들이 미국의 해외 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국적별로는 러시아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북한 국적자가 각각 1명씩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기관은 중국을 중심으로 운영된 곳이 5곳, 나미비아와 싱가포르가 각각 2곳, 러시아가 1곳이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지원하는 자들을 목표로 삼고 이들을 미국의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서로 상대방이 핵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대화를 향한 길도 여전히 하나의 방안으로 열려 있다며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막는 것을 단념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용철 참사관은 북한이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대륙간 로켓을 개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2일 아프가니스탄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추가로 파병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예고 없이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이 문제를 조셉 덤퍼드 합참의장과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러 언론 매체는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4천 명 추가 파병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인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미서남부 애리조나주의 멕시코 접경지역 인근의 국경 경비시설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관 국경 경비국 시설을 방문해 경비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장비를 둘러보고 현지 당국자들로부터 비공개 브리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애리조나 피닉스시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개최하는 선거운동 방식의 집회에 대통령 지지자들뿐 아니라 반대자들이 대규모로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20% 농도의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데 단지 5일이 필요할 뿐이라고 알리 아크바르 살레이 이란 원자력 청장이 22일 밝혔습니다. 살레이 청장은 이날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살레이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2015년 핵합의를 재협상하거나 아니면 파기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살레이 청장은 그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이란은 5일 안에 20% 농축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는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쉽게 전환이 가능한 농도입니다. 하지만 살레이 청장은 이란은 그 같은 일에 관심이 없다며 쉽게 핵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라카에서 미군 주도 동맹군의 공습으로 민간인이 적어도 42명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21일 실시된 공습으로 어린이 19명, 여성 12명을 포함해 4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쿠르드 아랍연합 시리아 민주군이 라카 탈환작전을 시작한 이래 하루에 사망한 민간인 숫자로는 최고로 알려졌습니다. 라카 주민들은 지난 이틀간 사망자 수가 최대 170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